역사고전 강의 22강, 오늘 22강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고전 강의가 다 해서 40강으로 되어 있는데요. 20강부터가 어쨌든 근대 세계잖아요. 근대가 이 책에서는 절반 좀 못 미치지만 어쨌든 근대 현대가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근현대 세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기본 틀을 만들어낸 것이 근현대 역사니까 그런 경로를 따라서 오늘이 만들어졌다고 하겠습니다. 22강 발문을 먼저 읽어보면 종파간의 피 흘림은 종교의 위력을 무너뜨리고 종교의 위력이 무너졌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신론이라든가 또는 종교에 대한 회의주의가 등장하면서 서구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으로 그 사회의 통일성을 유지해오던 일종의 정신적인 힘, 그게 기독교인데 그것이 무너집니다. 그것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무너뜨리면서 대체하게 된 것이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근본 범주, 그렇죠?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근본 범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글쎄 제가 지나치게 정신주의적으로 뭔가 사태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근본 범주라고 하는 것. 이게 있어야 그 세계가 유지되죠.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근본 범주, 다르게 말하면 세계관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철학이 세계관의 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철학은 세계관의 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오고 갑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근본 범주를 따져 묻는 것이다. 그럼 즉 세계관의 학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에 속해요. 그러면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근본 범주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책들을 읽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책이 느닷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세계와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서 생겨난 것 아니냐. 즉 세계와 인간이라고 하는, 특히 세계라고 하는 그 배경과 맥락을 연구하면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근본 범주를 설명한 책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면서 그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근본 범주를 다룬 책들을 읽으면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인간을 설명하는 근본 범주에 관한 또 책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 그게 맥락과 텍스트, 이 두 개를 동시에 연구하는 것, 이걸 대체로 사상사라고 부르는데 철학의 방법론으로서 사상사를 생각하는 거죠. 철학의 방법론으로서 다시 정리하면 철학은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한 관념이 철학은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근본 범주, 즉 세계관에 관한 학문이다. 세계관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세계관을 연구하려면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세계라고 하는 게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이전의 역사로부터 그 역사의 경로를 따라서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세계사죠. 그렇죠? 그런데 세계사만 보면 안 되고 그런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근본 범주에 관한 책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는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상의 역사를 연구한다. 그렇게 되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좀 뚜렷하게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사상의 역사를 연구한 다음에 그 사상의 역사들을 통해서 뭔가 추상적인, 정말로 이게 특정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이게 좀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뭔가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철학이죠. 그 지점에서 약간 초월적인.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뭐 그냥 아이디얼이라 했잖아요. 이상주의 또는 관념론. 요즘엔 그게 좀 힘들죠. 그래서 사실 세계관으로서의 철학, 그리고 세계관을 연구하는 방법론으로서의 사상사,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철학이 내놓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이 원리들이 좀 덧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결국 사상사로 철학이 환원돼 버리는, 즉 사상사가 철학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철학책은 잘 안 읽고 역사책만 읽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자괴감도 좀 있습니다. 자괴감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철학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명료하게 하는 규칙을 따져 묻는 것이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언어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 어떤 지질학적 시대에 살고 있는가, 지금은 인류세의 시대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죠. 네, 그런 걸 연구하는 게 또 철학이다. 명료함에 대해서, 네, 명료함에 대한 연구가 철학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역사를 뭐 굳이 이렇게까지 따져 묻고 종교개혁이 어떻네, 자연과학이 어떻네, 과학혁명이 어떻네, 계몽주의가 어떻네, 이런 것은 따져 묻지 않아도 되겠죠. 철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즉 철학관, 점 보는 데 말고요. 점 보는 데는 집관자를 쓰는 거고 이때는 관점할 때 관자. 철학관에 따라서 철학을 연구하는 방식이나 텍스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르죠. 언어를 명료하게 밝혀 보이고 하는 것이 철학이다 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논리학을 열심히 연구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간의 머릿속에서 언어는 어떻게 형성되고 세계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그것을 개념으로 만들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뉴로사이언스 같은 걸, 뇌과학 같은 거 굉장히 열심히 연구해요. 저도 그런 거 열심히는 아닌데 뭐 쉬지 않고 쉬지 않고라는 게 날마다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끊어지지 않고, 네, 컨티뉴어슬리 하게 읽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철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철학은 세계관의 학이다.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근본 범주를 자연과학이 만들어냈다. 그럼 자연과학은 아, 내가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근본 범주를 만들어내야지 하고 의도해서 만들어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 이러면 이제 사상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종교가 무너지고 자연과학이 등장하는구나. 그것을 했던 당대의 자연과학자들은 뭐 어떤 의도로 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종교에서 자연과학으로 가는구나. 즉 종교도 하나의 사상이고 자연과학도 하나의 사상이잖아요. 그럼 사상에서 사상으로, 즉 사상의 역사. 그게 사상사죠. 그런데 왜 종교가 무너지고 왜 자연과학이 등장했을까? 그 원인이 뭘까? 그것을 그렇게 변형 또는 이행, 그렇죠? 변형과 이행이 어떤 요소들이 그 변형과 이행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고 하는 거죠. 자, 그 문장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말 길게 할 일이냐? 길게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고전 강의 이 발문들은 이 긴 얘기들, 22강에 있는 이 긴 얘기들을 그래도 딱 응축해서 쓰려고 노력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요것들을 설명을 좀 하고 요것들이 이해가 되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독자들은 22강 본문을 읽은 다음에 앞에 있는 발문을 이렇게 읽으시면 요약 정리가 되겠죠. 과학과 기술은 긴밀하게 얽히고 유력자들의 후원과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 사회적 권위의 자리에 오른다. 이것도 좀 간단하진 않죠. 자연과학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자연과학이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근본 범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핏 듣기에도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좀 원리적인 탐구를 가리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기술이 이제 거기에 뒷받침되어야겠죠. 즉 우리는 오늘날 정보통신과학기술부 그러나요? 그 정부의 부서 이름이 과학과 기술을 크게 구별해서 말하지 않는데 과학하고 기술은 좀 다른 영역이죠. 다른 영역이죠. 과학이 그냥 1차적으로 이해하면 그냥 딱 얼핏 이해하기에는 과학은 원리적인 부분이고 기술은 응용적인 부분이다. 그냥 이과대학하고 공과대학하고 구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물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었어요. 기술은. 뭘 하는 기술이 뭐 저 사람 기술이 좋아. 그럴 때 그 가령 용접을 하는 기술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접 기술을 하는 분이 하면서 이게 어떤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것이 작용하고 그걸 다 알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뭐 알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꼭 알아야만 기술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술은 똑같은 기술인데 그것을 설명하는 원리적인 설명은 뭐 다른 방식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17세기 이후에 과학혁명의 시대가 되면 그렇게 기술과 과학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윈윈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재촉하면서 윈윈이라고 하는 말은 좀 그러네요. 너도 이익, 나도 이익 뭐 그런 뜻이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그런 거는 아니고 상호작용하면서 또는 서로가 서로를 재촉하면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긴밀하게 얽히고라는 말을 여기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얽힐 때는 반드시 그냥 과학 그 자체가 좋아서 탐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걸 해가지고 뭔가 좀 제3의 뭔가를 만들어보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제3의 것이 뭘까? 대개는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겠죠. 그게 이제 맞물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경제적인 이익하고 맞물리게 되면 과학과 기술과 이익, 프로피트, 예, 그게 맞물리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그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해 가는 출발점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뭐 없이 사는 사람이 그런 거 저 후원하겠습니까? 유력자들이 하는 거죠. 유력자들이 후원하는데 유력자들이 사회 귀족들일 수도 있고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유력자라고 말을 하면 그 사회가 유지되고 지탱하고 하는데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니까 이게 이제 좀 그 사람들 눈에 들었단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예전에 조선시대 말기에 뭐 북학파 이런 사람들이 청나라에 가서 새로운 문물을 배워갖고 왔는데 그게 뭐 왕이 좀 해봐라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회를 아 이걸 보고 아 얘가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뭔가 큰 힘이다. 그렇게 막 생각한 왕은 없었죠. 그죠? 예. 정조 때 보면 가장 큰 사건이 문체반정 뭐 이런 건데 정조가 과학기술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기보다는 규장각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문헌은 연구를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람은 자기가 홍제전서라고 하는 것들 글도 쓰고 그러니까 인문학 그걸 부흥시키는 데는 굉장히 큰 그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학기술부를 뭐 만들어서 뭘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그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거는 그걸 받아들여서 뭘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기존에 그 사회에 앞에 나온 것처럼 종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게 왜 종교의 위력이 무너지느냐. 아 이거 종교 계속 믿고 있다가는 얘네들이 싸움질만 해가지고 말이야.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어. 이렇게 하는 이 지금까지 내가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던 근본 범주들이 이 세계를 지탱하기는커녕 이 세계를 절단내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배척하고 좀 세계와 인간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뭔가 있을까를 찾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던 것들이 나에게 여전히 이익이고 그러면 그냥 지키고 있겠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21세기 2021년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그 이른바 보수 진영, 진보 진영 또는 여당과 야당의 이 대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립이 왜 생겨나겠어요? 지금 야당 애들은 지네들이 지금까지 해먹던 거 그런 거 계속 유지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 해먹던 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전두환 때까지만 해도 노태우 때까지만 해도 군부인데 군부가 아니라 이제는 군부는 이제 명백하게 구데타를 박근혜 때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이제 위장을 해야 되죠. 법으로. 근데 그 제일 앞장서서 그거 잘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검찰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네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가장 앞에 있는 앞잡이로 검찰총장 하던 놈을 데려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아주 뚜렷하게. 그게 바로 그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근본 범주가 그거죠. 예, 근본 범주가. 다리 쩍 벌리고 앉아있는 놈, 양아치를 데려다가 하는 거고, 양아치적 세계관. 근본 범주는 세계관의 학이니까, 양아치적 세계관이죠. 그런 것들을 하죠. 저는, 저의 이익에는 그들이 절대로 부합하지 않죠. 저는 어쨌든 블랙리스트도 안 만들고 느슨하게 뭐 이런 도서관이나 이런 데다 돈 많이 쓰는 그런 정권이 저는 좋으니까 저에게 이익이 되질 않아.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양아치들 싫어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책 안 읽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회적인 유력자가 되면은 누구를 후원하겠어요? 당장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만 해도 누구를 후원하겠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요때부터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치적인 성향도 없고 불편부당하고 그냥 저기 뭡니까? 진리만을 오로지 탐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과학과 기술은 17세기 과학혁명 이때부터 이미 사회 유력자들의 후원과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서 사회적 권위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누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들이 그걸 발전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사는 세계에서도 이렇게 역사고전 강의 지금 이렇게 읽는 분들이 듣고 있잖아요. 역사고전 강의 같은 책을 이렇게 쓰려면 역사고전 강의에 그 뭐예요 제가 저 앞에 써놨잖아요.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그래서 2011년에도 2월부터 11월까지 40주 동안 매주 2시간에 서울시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과 인천시 연수도서관에서 서양의 역사 고전에 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역사 고전 강의를 썼어. 그러면 이 역사 고전 강의 읽고 읽는 분이나 이걸 써서 지금 개설을 하는 저나 도서관을 발전시키고 그런 강의에 대해서 뭐 후원까지 바라진 않아. 그 강의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해라 뭐.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뭐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불안하죠. 네.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놈들에게는 도대체 뭐 그들이 후원은 커녕 좀 방해만 하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문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이미 이 17세기부터 중세 종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조선시대 성리학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탄압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누가 후원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은 긴밀하게 얽히고 유력자의 후원과 제도적 뒷받침, 일단 후원이 있고 제도적 뒷받침이 있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연구할 때 과학혁명 시기에 이 후원이라고 하는 거 뒤뜰이 아닙니다. 뒤를 봐주는 것이에요. 이거는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왜 도와줬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게 또 이제 과학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17세기의 과학에 대한 얘기. 아, 오늘 저기 16세기에서 18세기 이르는 그 왜 유럽인가에 관한 태제, 그것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오늘 말씀 못 드리고 다음번에 해야겠네요. 네, 토요일에 해야겠습니다. 이게 22강부터 제가 이렇게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게 좀 말이 많을 거예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야 뭐, 그래야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변명을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왜 유럽인가? 예, why 유럽이라고 하는 이 태제가 있잖아요. 그거. 그게 이제 저기 뭐죠.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막부. 그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발문에 관한 설명. 발문의 문장이 두 개인데 그 문장 두 개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 그거 말씀드렸습니다.